러덩신문 속 세계이야기 세계서식 톡톡. 허고은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달 말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난 것은 지난주에도 저희가 언급했고 또 북한에서도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 같으니 북한에 계신 청취자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부터 2, 3주 후 북미 실무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아직까지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움직임이 있을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긍정적인 소식도 조금 있겠네요.
네.
네, 최근엔 긍정적인 내용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일이 점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지만 뭐 북미 만남 자체는 없으니까 네. 긍정적이라고 해야 될진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노동신문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1자 노동신문을 보니까 일단 일면은 해외에서 북한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네요. 국제청년조직연합대표단이 김정은 동지에게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국제청년조직연합대표단은 러시아, 로마니아, 북마케도니아, 포르투갈 대표들로 구성됐다고 하는데요. 또 총련상공회 1군 대표단이 김일성, 김정일 동지 동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했고 캄보자 국왕과 대왕후가 북한 대사관에 대형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합니다. 김일성 주석의 서거 25돌에 맞춰 6월 22일부터 7월 4일까지 세계 여러 나라 신문들이 관련 기사를 쓰며 관심을 보였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인디아와 나이제리아, 방글라데슈, 기네, 세네갈, 벨라루시 신문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인생과 가르침을 적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남한에서도 김일성 주석 서거와 관련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선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그분의 업적을 찬양하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주석 서거 25도를 기념하는 기사들을 실은 나라들, 사실 이 나라들이 세계의 주류 국가는 아니고 인디아, 남한에서 인도라고 하는데요. 인디아 제외하고 나면 뭐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북한과 뭐 친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북한과 친한 나라들이 존재하는 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뭐 강하고 큰 나라와 친한 게 좋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당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고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걸 위해서는 미국과 대화를 해서 잘 풀어나가야 하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완전한 정상 국가가 되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북한 인민들의 인권도 향상될 것이고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신문 다시 보면요. 11자에는 다시 세계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먼저 쿠바와 러시아와 같이 북한과 친한 나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이 있고요. 이 경제발전에 힘을 넣고 있는 쿠바라는 제목으로 쿠바가 인민생활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사엔 쿠바의 어두운 면은 적지 않고 쿠바가 이 미국의 경제 제재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이건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쿠바 에서는 동맹국인 베네수엘라의 원조가 급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경제가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로이터통신은 쿠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쿠바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에게 쿠바라는 나라는 너무나 익숙한 나라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북한이 쿠바에 대해서 그 피델 카스트로 루스가 대통령을 할 때 쿠바는 미국의 코앞에서 사회주의를 지키는 대단한 나라다.
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쿠바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암호화폐와 경제 위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보통 경제가 어려울 경우에 그 경제 어려운 나라의 화폐 가치가 폭락하기 마련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외국과 거래하기가 어려워지고 거래가 감소되면 경제가 또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지죠.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화폐 자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까지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이 완전한 공식 통화로 인정받진 못하지만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국 통화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거래도 잘 되는 암호화폐,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쿠바는 비트코인과 같은 일반 전자화폐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전자화폐를 새로 만들어서 쓸지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기존의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베네수엘라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자화폐를 사용했는데 이때 페트로라는 이름의 자국 전자화폐를 출시했지만 국제적인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딱히 거래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본 쿠바는 같은 길을 밟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거의 매주 언급한 이란, 이란 역시 미국이 경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네.
이란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전자화폐, 비트코인 이것은 뭐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자화폐를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사실 3년 전부터 이 비트코인에 좀 관심이 있어서 지금도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이제 허 기자님이 로동신문에 러시아 이야기도 적혀 있었다고 했죠?
네, 이 기사 제목이 큰 물 피해를 가시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입니다. 러시아의 이르쿠츠크 주에서 폭우에 의해 큰 물 피해가 발생했고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 아주 큰 피해가 있었지만 러시아 정부가 열심히 복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현재까지 18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실종됐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7,000채 가량이 침수됐고 83개 마을의 주민 3만 3천여 명이 물난리 피해를 봤습니다.
요즘은 뭐 러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먼저 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부터 유럽이 낮 최고 기온 40도를 훌쩍 넘는 극한의 고온 날씨가 속출하고 있고요. 북극해와 맞닿은 굉장히 북쪽인 알래스카가 30도가 넘는 기록적인 고온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라면 제일 추운 곳으로 세계에서 제일 추운 곳으로 알려진 곳인데 이것도 30도가 넘는다면 정말 기상이변이네요.
그렇죠. 알래스카가 워낙 추운 동네다 보니까 이 지역의 집도 기본적으로 추위를 막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고 냉방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더우니까 주민들이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지역의 기존 최고 기온이 약 29.4도인데 이게 1969년에 관측한 것이고요. 올해 2019년이니까 50년 만에 가장 더운 30도 이런 해가 되는 겁니다. 폭염으로 인해 요즘 그곳엔 산불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빙하가 녹으면서 침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또 멕시코는 난데없이 우박이 쏟아져서 도시가 얼음에 파묻히기도 했고 러시아 외에도 일본과 중국, 인도 등에서 폭우와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한과 북한에선 큰 난리가 났다는 말을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점은 정말 다행입니다. 노동신문에 보면 심각한 물 부족난이라는 제목으로 도이칠란드에서 가뭄이 발생해 농업 부문에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는 내용은 아예 별도 기사로 적었습니다.
네, 도이칠란드면 독일이죠?
네.
네. 살펴보면 도이칠란드와 같이 북한이 비교적 좋아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난 그 자체를 그냥 사용을 했고요. 네. 북한이 우호적인 나라는 부정적인 그 현상 그 자체보다는 해결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북한과 친하지 않은 나라들이 대부분 오히려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선 더 잘 사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노동신문에서 좋게 표현한 나라는 국제적 기준으로 못 살거나 힘이 없는 나라, 나쁘게 적은 나라가 오히려 잘 사는 나라, 영향력이 있는 나라일 때가 요즘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11자에 보면 세계에서 지금 제일 힘이 있는 나라인 미국에 대해서 노동신문은 또다시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을 썼습니다.
네, 기승전결 미국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사인가요?
네, 제목이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오명을 씌워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데 대한 비난입니다. 중국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를 소개한 건데요. 뭐 중국이야 뭐 미국과 경쟁하고 싶어하고 무역전쟁 때문에 겉으로는 미국과 잘 지내고 싶어하지만 뭐 속으로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은 나라죠. 이 기사 보면은 미국이 러시아에 오명 씌우고 베네수엘라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고 수리아에 오명을 씌웠다고 주장하는데 정확히 어떤 나쁜 행동을 해서 오명 씌우고 난폭하게 했고 이런 건 철저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남한과 일본 관계도 심상치 않은데 여기에 북한 주민들은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 강제징용에 대해서 남한 정부가 일본 기업의 개인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했고 그로 인해 남한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일본 측 생각은 박정희 정부 초기 때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인데 이 남한 법원에서는 개인 간의 문제는 아직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일본은 최근 남한의 경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쓰이는 원료 중에서 일본에서 대부분 수입하는 원료가 있는데 이걸 예전에는 일본이 한국에 쉽게 수출했지만 이제는 이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처럼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수출을 아예 막은 건 아니지만 수출을 그동안 쉽게 하던 것을 더 어렵게 한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보복으로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 분야는 남한의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남한의 산업계에 타격이 큽니다.
요즘 세계 움직임을 보면 그냥 보복인 것 같아요. 경제보복.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하고 또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하고 참 보복으로 요새는 참 엄청 이슈가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북한은 늘 일본을 비판하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좀 더 강한 비판을 하고 있죠.
네, 노동신문 11자에 보면은 제몸값이나 알고 처신하라는 제목이 그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얼마 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여러 나라 정상을 만나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아베를 향해 현실을 제대로 분간할 줄 모르는 정치 난쟁이의 가소로운 객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일본의 대남한 수출 규제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관련이 정 없는 건 아닌 게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이 남한의 원료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 원료가 이 독가스인 살인가스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자가 한국에서 다른 국가로 흘러 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일본은 말했는데 이건 곧 북한으로 재료가 전해져 북한이 독가스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남한 정부도 일단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생각이 있을 텐데 이 원료를 북한 독가스 개발에 제공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드물죠.
네. 그런데 이 살인가스라는 게 일본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민한 문제죠.
네. 살인가스가 맹독성 신경가스인데 1995년 일본 내 유사 종교단체인 옴 진리교가 도쿄 지하철의 무차별 살포에 13명이 숨지고 6천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일본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고 아직까지도 살인가스는 일본인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에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위기론이 고조됐을 때 이때도 일본은 북한이 살인가스를 쓸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밖에서 보면 뭐 살인가스를 북한에게 제공한다. 이게 일본 걱정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일본인들에게는 공포가 있는 만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포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북한이 뭐라고 말하나요?
네, 노동신문은 일본 당국의 이번 조치에는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과거 죄악에 대한 배상 책임을 어떻게 하나 회피하는 동시에 남조선 당국을 저들의 소나기에 틀어주고 군국주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아베 일당의 간악한 흉심이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 남한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남북한이 역시 같은 민족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남조선엔 여전히 친일 매국 역적들이 많이 있고 이들을 청산해야 하며 우리 민족은 천년 숙적 일본의 죄악을 반드시 1100배로 결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과거 잘못된 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사회 외교는 감정적으로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죠. 일본과 우리가 영원히 적으로 지낼 필요는 없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서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해야 잘 사는 거잖아요. 이번 수출 규제 것만 보더라도 그동안 남한이 일본의 원료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돈을 버는데 이 일본 원료 수입 연결고리가 아예 사라진다면 남한 경제 당장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일본이 기술력은 뛰어난 나라예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을 대체할 부품 제공을 다른 나라 당장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인 나라인데 북한 입장에선 남한이 이런 대북 제재 노선에서 이탈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남북한이 힘을 모아 일본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꼭 알아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역사를 보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는 것 같아요. 남북한이 한때는 정부리를 겨눈 적이 있지만 앞으로는 당연히 친구가 되어야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북한과 미국의 핵 협상 관련 소식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핵 협상 노선을 최근 공식화했는데요. 일단은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 동결을 시작으로 해서 계획을 짠 다음에 역시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최근 미국에선 북한의 핵동결에 미국 정부가 만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서 이런 걱정을 씻어내는 동시에 북한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핵동결은 최종 해법이나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없다며 미국은 초기에 핵동결을 보기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기 전까지는 현재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 국무부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의 만남에 대해 정상회담도 협상도 아닌 두 지도자의 만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실상의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냐는 평가에 대한 반박인데요. 그래도 국무부는 이번 만남에 대해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하고 역사적인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서는 공개할 일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2018년 이후에 북미 핵협상을 볼 때 미국이나 북한에서 뭔가 언급이 나올 때 정말로 움직임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앞으로 2, 3주 내에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행적을 보면 이분이 약간의 과장은 하는 편이지만
그렇죠.
대체로 본인의 한 말을 다 지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방송 혹은 그 이후 가까운 미래에는 북미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많고요. 저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노동신문 11자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요. 뭐 쿠바와 러시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소식과 그리고 암호화폐, 경제위,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까지도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요새 이제 홍수 때문에 고생하는 전 세계적인 자연 피해도 언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역시 기승전결,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어명을 씌운다. 왜 어떻게 어명을 씌우냐 그 가정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요. 또 일본을 강하게 비판을 하는 내용도 언급이 됐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역시 남과 북입니다. 남북은 전에는 적이었지만 앞으로는 당연히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해 주신 허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들을게요. 동물원이 부릅니다. 귀 기울여요.